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고 또 마음껏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는 기쁨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도 있고, 또 마음의 여러 가지 눌림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마음들, 힘든 마음들을 만져주시기 원하고, 이 시간에는 온전히 우리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간 될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쉬운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주된 내용, 이렇게 이제 구성을 보면 히브리인,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성도들,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약 시스템과 신약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모든 그 시스템에 비해서 왜 뛰어나신지, 왜 월등하신지, 어떤 면에서 그분이 더 뛰어난 분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입증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대언자보다 뛰어난 분이다. 기라성 같은 대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부터 해서 모세도 대언자였고요. 그런 모든 대언자보다 뛰어났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났다. 유대인들은 어느 면에서는 그 천사 숭배에 가까운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또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자신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는 그 율법을 자기들에게 이렇게 가져다 준그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예수님은 아론보다 뛰어난 분이다. 아론은 대제사장의 이제 대표인데, 이런 대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론보다 뛰어난 분이다.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이나 시스템과 이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서 또 8장에서는 보니까 이분은 더 나은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장막보다 더 나은 하늘의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다.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세상 속 유언,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또더 뛰어난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리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비교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장에 와 있는데요. 11장, 12장, 13장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좀 정리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장이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합니다. 11장은 믿음 장, 12장은 소망 장, 13장은 사랑 장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로 이제 11, 12, 13장이 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1장에서 이제 그이몇 구절을 보면서 믿음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믿음, 우리가 이제 굉장히 흔히 듣는 말이 믿음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뭐 이거 빼면 사실 우리는 뭐 알맹이가 안 남는 건데, 이 믿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요 얘기를 우리가 그 다른 성경 말고 뭐 로마서도 얘기하고 뭐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뭐 여러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하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제 요것을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가 뭐 하나님 믿으신다면서요?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머릿속에 뱅뱅 도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막상 이것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설명하려면 또좀 막연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 주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걸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히브리서에서는 그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좀 보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읽은 그 히브리서 11장 1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 번을 들어도 이 말씀을 여러 번을 읽고 여러 번을 들어도 알듯 모를 듯 해요. 이게 이 말씀이 알듯 모를 듯, 근데 모를 뜻에 좀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이 말씀이.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이 믿음의 어떤 정의를 이제 내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사전적 정의를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믿음의 개념, 믿음의 어떤 효과, 믿음의 기능, 또는 성격,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됐고, 그것이 이제 영어로 신구약이 묶였고, 그 영어 성경에서 이제 우리 한글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는 뭐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영어에서부터 좀 출발해서 살펴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뭐 배운 사람들만 뭐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어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한글의 뉘앙스나 이런 어떤 의미 전달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믿는다, 또는 이제 명사형으로 믿음 이렇게 하는데, 근데 믿는다라는 단어가 이제 believe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 believe, 믿는다는 이 believe라는 단어인데, 영어에는 이제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believe의 명사형은 뭘까요? believe의 명사형,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방 안 떠오르실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또 하나만 떠오르실 수가 있는데, believe의 명사형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belief, 끝에 F가 붙는 belief라는 단어도 believe의 명사형이고요. 그 다음에 faith라는 단어도 believe의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faith는 believe하고 굉장히 모양이 다른데, 그 단어의 모양이 굉장히 다른데, 어쨌든 이 두 개가 다 believe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다른 거냐? belief와 faith는 뭐가 다른 거냐? 할 때, believe는, 간단히 얘기하면 조금 더 약한 형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존재한다, 또는 어떤 것이 사실이다는 생각, 그것에 대한 확신, 어떤 신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장이나 이론에 대해서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그걸 그냥 내가 수용하는 거, 요거를 belief 이렇게 이제 보통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든 없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지적으로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에서 그것을 수용한 거예요. 이것을 belief, 믿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럼 faith라고 하는 그 믿음은 뭐냐? 이것도 믿음이고 아까 belief도 믿음인데, faith는 뭐냐면 이것은 완전한 신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뢰 또는 완전한 의존. 그래서 단순히 그 어떤 사실을 그냥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큰 확신, 전적인 확신과 또는 그 사실에 대한 어떤 충성 또는 그 사실에 대한 복종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believe라는 그 단어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게 faith다. 보통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 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네가 한 하나님을 믿으니 잘하는 도다. 이때 그 믿는다 할 때 요게 이 동사형으로 believe겠죠. 그렇죠?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할 때 그거는 뭘 것 같으세요? 그것도 그냥 believe입니다. 네, 뻔한 얘기를 했나요? believe예요. 그럼 마귀들이 믿는다 할 때 마귀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죠? 마귀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마귀들도 믿고 있으니까 그럼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마귀들이 구원받지 않아요. 마귀들은 영원히 파멸합니다. 그럼 마귀들도 믿는다 할 때 이것은 faith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조금 구분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belief가 있고 faith가 있는데 마귀들이 이 faith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지적으로 수용한다든지 그냥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전적인 수용, 그분에 대한 충성과 복종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faith는 그러니까 belief보다 그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더 강한 단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해야 되는 단어, 사랑하는 단어 또는 사랑해야 하는 단어가 이 faith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단어인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영원한 파멸로부터 우리가 면제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faith라는 단어, 이건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야 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faith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처음에 등장하냐면 4장 2절에서부터 등장합니다. believe라는 단어는 조금 더 먼저 등장하지만 이 faith라는 단어는 4장 2절부터 등장해요. 그럼 한번 좀 가서 한번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성경의 중요한 단어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본다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어떤 사람 90세까지 살고 100년까지를 살아도 이런 기회를 한 번도 못 가지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인류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고,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 말씀 중에서 귀한 그러한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을 시간을 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예. 자, 4장 2절에 보시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이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섞여야 된다. 믿음과 섞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과 섞여야 된다. 근데 그게 안 섞였다. 그래서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들은 말씀과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섞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제 컵으로 좀 비유를 하고, 컵.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컵 안에 들어있는 물로 이렇게 좀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건 좀 설탕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컵, 물이든 컵 안에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저으면 이게 섞이잖아요. 그렇죠? 섞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라는 것의 용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좀 묘사를 한 것입니다. 설탕이 물에 어느 정도 녹는지 조사해 본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빌어서 대표로 조사를 했습니다. 물 100ml가 있다고 할때 100ml면 요거보다 좀 적, 요거 한 반쯤 될 거예요. 우리 그 보통 우유가 200ml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200ml 우유. 그러니까 요거 한 물컵의 한반 정도, 반컵 정도 되는 그게 이제 100ml라고 치면 물이 뜨거우면 이 설탕이 더잘 녹을까요? 차가우면 설탕이 더잘 녹을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볼때 찬물보단 뜨거운 물에 더잘 녹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물 100ml에 물이 100도씨로 끓고 있으면 거의 500g 정도의 설탕이 녹는다고 합니다. 예, 정확하게는 487g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점점 차가워져서 0도, 그러니까 얼음 상태는 아니지만 0도의 물이라고 할 때는 얼마나 설탕이 녹냐? 상당히 줄어들어서 한 179g, 180g 정도밖에 안 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뜨거우면 설탕이 더잘 녹고 차가우면 잘안 녹아요.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이렇게 뿌려졌을 때,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뜨거우면 그 말씀이 다 녹는 거죠. 말씀이 그냥 완전히 다 녹아가지고 믿음과 섞여가지고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설탕 물이 된 거죠. 100% 설탕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그 믿음이 차가우면 그러면은 500g을 넣었는데 180g 정도만 녹고 나머지는 안 녹은 채로 이제 이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아주 조금만 그것이 내 믿음과 섞이고 믿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믿어지고 나머지는 안 믿어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기초로 해서 믿음이 뭔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믿음의 성질,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자면, 아, 믿음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밀어낼 수도 있는 어떤 정도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그것을 녹여내는 정도. 아,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뭐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문을 활짝 열었냐? 문을 삐꼼 열었냐? 뭐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상태, 이게 믿은 거예요. 그렇죠? 거부했다면 안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는 상태가 믿는 상태인 거죠. 밀어냈으면은 그건 안 믿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밀어냈으면 그건 안 믿은 건데, 밀어내지 않은 상태, 그게 이제 믿는 상태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지 않은 상태, 이게 이제 믿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6장 1절에 또 이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Faith toward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믿음이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는데,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려면 그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인정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신뢰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의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건그두 가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분이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 요게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장 11절, 12절을 가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 문맥에서 이러저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이렇게 고려해서 보니까, 이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소망하는 것에 대한 충만한 확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다. 또 바라는 것을 마침내 받기까지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는 마음, 이걸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냐?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당신은 하나님께 대한 충만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내용상. 또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간직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용상.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믿음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충만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에 대한 그것을 받으리라는 그 소망, 그거를 인내하면서 끝까지 간직하는 마음이 당신 안에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을 뒤집어서 얘기해 보자면, 만약 저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대한 충만한 확신이 없으면, 그럼 저나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만한 확신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인내로 기다리는 마음 상태가 아니면, 그럼 저나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충만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시면, 나한테 믿음이 없나? 다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확신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측의 요소가 있고 하나님 측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또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자들이 주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때 그건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은 제자들의 측면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장에 와서 이제 21절 20부터 이렇게 보면 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에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또 약속하신 분께서 진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충만한 확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는 표현이 나왔고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는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까 그 윗구절에서는 그 위에 그 히브리서 6장 그 11절에서는 소망의 충만한 확신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여기 지금 21절에는 10장 21절에는 22절에는 믿음의 충만한 확신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충만한 확신,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충만한 확신. 이게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충만한 확신. 그리고 여기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믿음은 그 성격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언급된 곳이 38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듣게 되는 구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구약에 한 번, 신약에 세 번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중에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 표현으로 봤을 때의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삶의 방식 또는 삶에 대한 태도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하나의 삶의 방식인 거구나. 믿음으로 살리라. 삶의 방식인 거구나. 또는 삶을 대하는 어떤 우리의 태도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의 한 절에 한 번씩 나오는데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것도 다 삶의 방식, 삶의 태도에 관한 표현인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그 얘기들을 이제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이 삶의 방식,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장 2절로 또 넘어가서 이제 보면, 그 믿음이 또 어떻게 표현됐냐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신약 성도들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끝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술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또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어떻게 끝마쳐야 되는지, 요걸 지금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7절에서 이제 또한 번이 나오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믿음을 따른다. 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지금 그 얘기했듯이 하나의 삶의 방식 또는 삶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아, 이것은 본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러한 믿음과 관련된 믿음을 언급한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좀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거부하지 않고 또 밀어내지 않는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을 밀어내지 않는 마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제 생기게 된 어떤 소망, 아, 그 소망을 충만하게 유지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마음, 이런 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떤 확신, 아, 이게 옳은 것이고 참된 것이라는 확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태도로 굳어진 상태, 이걸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막연해요. 막연한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가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는 마음 상태에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 그것을 소망하고 그 소망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러한 확신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로 굳어져 있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각자가, 이제, 나름대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것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면,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물론 믿음의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어떤 확신의 정도 차이가 이제 있으실 수 있는데,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11장 1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장 1절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라는 것들, 이게 이제 수동태인데, 이제 소망되는 것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소망되는 어떤 것들의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떤 증거 또는 증명이다. 이렇게, evidence다, 증거다, 증명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문장의 구조를 잘 보시면, 이게 두 번이 사실, 똑같은 말이 사실 두 번이 반복됐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여기서 바란다, 소망된다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또 다른 묘사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바라는 것이에요. 요것과 대응되는 것이고, 그 실체라는 것이 요게 이제 증명 또는 증거라는 것과 이렇게 이제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뭔가를 바라는 게 있게 되면 그건 어딘가엔 다 존재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건 어딘가에 다 존재해.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뭔가 간절히 바라면 다 이루어져.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흔히 이제 positive think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긍정적 마인드, 또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긴 그런 거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거울에 서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거 100번 하면은 뭐가 되고,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바라는 것 또는 소망되는 것은 지금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것들, 그게 여기서 이제 바라는 것들이에요. 소망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뭘 통해 가능하냐? 믿음을 통해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것들, 그것을 내가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 손으로 만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여야만 그게 그 사람에게 실체로 인정이 됩니다. 손으로 만져져야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실체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믿어졌다면 그러면은 손으로 만진 것보다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의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천국, 이런 건 굉장히 허황된 얘기지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내가 어제 그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내 눈으로 보고 온 것보다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이 사물과 실체를 분간하고 그것을 식별하고 그 인식하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방식을 두 가지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마이크가 있네. 눈으로 보고 잡아보는 거죠. 오이 만져지네. 이런 방식으로 이 우주에 있는 어떤 사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구조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손에 안 잡히지만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확신하고 알 수 있는 방식을 하나를 더 주셨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앞에 것보다 뒤에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믿음으로 실체를 인식하는 것이 훨씬 뛰어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인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 검증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적 검증 방식.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입증해내는 거예요.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소위 교육받은 사람들은 전부 그걸 맹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방식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과학적 방식만이 유일하게 실체를 온전히 정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른 한 가지 방식이 더 있고 인간에게 주신 다른 한 가지 방식이 더 있고 하나님은 그 다른 방식을 더 기뻐하신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맹신하는 그 과학적 방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허술한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 손으로 만진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데 투명한 유리컵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이렇게 담가 놓으면 원래 그것이 곧바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딱 담궈 놓으면 어떻죠? 초등학교 때 다 해보셨죠? 이게 쉬워 보여요. 어? 똑바른 건데? 곧은 건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물 표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꺾여요. 왜 그렇죠? 빛의 굴절률이 공기 중에서와 물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눈은 굉장히 속기 쉬운 것입니다. 현상을 눈으로 파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루션이라고 하는 그 이 그림에서 막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멈춰 있는데 막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그림을 어떻게 그려놓느냐에 따라서 배열을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딱 정확하게 수평으로 다 돼 있는 건데 이게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여러분 눈을 이렇게 이제 저기를 보다가 말고 손가락을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손가락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 보면 그럼 저 스피커가 두 개로 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 저 앞에 있는 스피커 또는 제가 여러분들 눈에 두 개로 보입니다. 원래 하나인데 그렇죠? 눈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만이 유일하게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면서 맹신을 하는 것입니다. 허수아비가 대낮에 논이나 밭에 있을 때는 그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요. 오히려 친근하게 느끼죠. 그런데 그 허수아비를 깜깜한 밤에 공동묘지에다 갖다 놓고 거기를 사람이 지나가게 하면 바람이라도 조금 불면 기겁을 합니다. 똑같은 허수아비예요. 예, 그게 사람의 어떤 그 실체를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부정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것만 신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것입니까? 물론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저도 과학을 좋아하는데요.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오류들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또 그 오차를 줄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 우주의 어떤 실체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그런 어떤 과학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검증한다는 것은 그건 넌센스인 것입니다. 넌센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 지금 성경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어떤 인식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지어졌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이걸 굉장히 열등한 무지성으로 이렇게 취급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과학적 방식 그것이 한계가 너무 뚜렷하고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열등한 방식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확신하는 실체를 인식하는 그 방식이 훨씬 더 우등한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우주의 실체를 파악하는 굉장히 우월한, 뛰어난 방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허블 망원경, 우주 망원경을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외선 분광기, 가시광선 분광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를 파악하지 않아요. 전파 망원경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입자가속기, 엄청난 면적의 입자가속기를 깔아가지고 거기서 거의 빛의 속도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입자를 돌리다가 충돌시켜가지고 마치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막 부품 다 튀어나오듯이 그 입자 안에 뭐 들었는지 그거 밝혀내면서 우주의 그 생성의 초기 신비를 밝힌다. 우리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우리가 아는 건 뭐냐? 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도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주가 어떻게 끝날지도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빅뱅 해가지고 우주의 이 시작을 밝혀내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우주의 끝이 뭔지에 대한 연구는 그거는 시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심지어 일들, 이 세상에 속한 일들까지도 불에 태워진다.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원소들이 불에 의해 녹고 해체된다. 우린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실험할 필요도 없고 논문들을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두 가지 방식, 인간이 그 사물과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훨씬 뛰어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할 때 이 나타나 보이는 것들이라는 게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여기 물건들, 사물들, 뭐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들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다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나왔다.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볼 땐 nothing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볼 때 눈에 안 보이니까 실체가 안 잡히니까 그건 nothing인데 그 nothing으로부터 이 모든 something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자, 11장 2절을 보시면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 여기 장로는 장로교회의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약시대 이전에 살았던 모세율법화가 됐던 또는 그 전에가 됐던 그 신약시대 이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선조들을 여기서 이제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평판을 내려주신다. A++를 주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Good report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평가하시죠.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것들, 그 책들에 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불호수에 던져 넣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 했으니까 이건 성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리포트를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평판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bad report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희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신경 안 쓰고 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받는 삶을 살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자꾸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 난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좋은 평판 받는 사람일까? 나쁜 평판을 받는 사람일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히브리서의 말씀들에 의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삶인데 그 믿음이 있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상태에서 good report, 좋은 평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이 뭔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니까,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절하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럼 믿음이 뭐지 도대체?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시는데, 믿음이 도대체 뭐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고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 분들은 요즘 우리 임원섭 형제님 계속해서 강조하시듯이 삶에서 그런 어떤 증거가 안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래. 그 말만 맹목적으로, 이론적으로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게 맞나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Faith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와 의존이구나. 그런 마음 상태구나. 단순히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해서 전적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인 거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을 때, 내게 들려졌을 때 그걸 밀어내지 않는 게 믿음이구나. 그걸 거부하지 않는 게 믿음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것들, 그것을 내가 받게 된다는 그 확신이 충만한 거, 그게 믿음이구나. 그 소망을, 그걸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구나. 예, 그것이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굳어진 거, 그게 믿음이구나.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내 눈에 지금 당장 앞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마치 만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이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을 점검하시고, 조금 부족하다 느껴지시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러한 충만한 확신, 이 상태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께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좀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